사사기에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서 3장 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63페이지 사사기서 3장 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사사기 3장 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우시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우시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에우시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옷이 앞서가며 그때 모압 사람 약 만 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같이 있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쓰임받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육훈련학교 수료식입니다. 아까 교육훈련학교 한 학기 동안 훈련생들이 열심히 부지런히 이렇게 훈련을 받는다고 힘쓰셨는데요. 이 수고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큰 추억이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훈련을 받습니까? 이런 훈련을 받는 이유가 뭐 따져보면 몇 가지 있겠지만요. 크게 따져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요. 내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일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주의 몸된 교회에 쓰임받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뭐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도 결국에는 주의 일에 더 크게 더 폭넓게 쓰이기 위해서 그렇게 성장하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우리가 이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교육훈련학교 수료식을 통해 진정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사기서 말씀인데요. 사사기는 악순환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오셔서 그곳에서 살게 하시면서 그곳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범죄를 하게 됩니다. 범죄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징계를 하시고요. 그 징계가 너무 무거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악순환의 시대에 하나님이 구원자로 사용하셨던 사사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요. 우리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이스라엘의 열왕의 역사가 시작될 때 그때 사울이라는 사람은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누가 봐도 영웅감이었고요. 누가 봐도 왕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 깊은 열등감과 비교의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외모를 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뛰어난 외모를 가진 사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떠나게 되니까 그 외모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에게 외모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람은 외모를 봐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기준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느냐에 따라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사사로 세워지는 사람들에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준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선 우리는 3장 1절에서 6절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3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시험하려 하시면서 그래서 가르치려고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차 사사기는 쫓아내지 않은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이야기할 때 가나안 1세대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순종했는가를 말해주는 시금석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가나안에 있던 모든 족속들은 다 진멸하고 쫓아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조금 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고 또는 자신들의 종처럼 부르기 위한다는 그런 이유로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흔드는 시금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의 순종을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기뻐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올무를 놓아서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옥죄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던 그 명령들을 그들이 잘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으로 복을 받게 되는지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복들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는데 그러나 그 선택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단 주십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누구에게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이 처음부터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분명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차버린 것이 바로 그 선택을 한 것이 아담과 하와였던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순종하면 그 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놓으시면서 그들이 순종하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빠르게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족속들의 딸을 아내로, 며느리로, 사위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들의 신들을 따르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사기의 역사가 우리 시대에 대풀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까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이 편안함에 너무 길들여지고 우리 자신이 너무 돈에 길들여지다 보면 하나님을 등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등한시할까 염려하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의 역사가 우리 시대의 역사가 되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 악한 시대에, 이 악순환의 시대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사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온니엘이 나오는데요. 7장, 7절에서 11절에 온니엘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여호수아서 15장 13절에서 19절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유다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갈렙의 아우였던 그나스의 아들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렙, 여러분 이 중에 갈렙을 잘 모르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위대한 그런 영웅이었습니다. 그 갈렙의 조카였다라는 것입니다. 조카일 뿐만 아니라 그 갈렙의 사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니엘은 엘리트 가문의 준비된 사사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헤브론과 드비를 정복할 때 이미 믿음으로 전투에 임하고 승리했던,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온니엘이 사사로 쓰임받기 전 이스라엘 백성이 부산 니사다임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신음한 시간이 얼마였습니까? 8년입니다. 하나님이 이 8년 동안 하나님이 그 괴롭힘과 그 신음의 시간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파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들과 아세라 우상들을 섬기자 하나님은 8년이나 메소보다미아 왕 부산 니사다임을 섬기면서 지배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를 이렇게 좀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뭔가 이렇게 옥죽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하나님을 떠나면 뭔가 행복해질 것이라 이런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래서 우상 숭배의 길로 들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자 그들의 삶은 황폐해졌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갔는데 더 황폐해졌다는 것입니다. 샬롬이 사라져버린 엔샬롬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그들의 땅인데 그 땅에서 다른 나라를 섬기는 속국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온니엘입니다. 사사기 1장에서 드비를 정복했던 그 영웅입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한 것은 이 온니엘에 대한 기사가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사이고 엘리트 가문에 준비된 사사라면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 성경은 너무 짧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야기하면요, 정말 굉장히 뛰어난 믿음의 가문, 뭐 몇 대의 어떤 이렇게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있던 그 가문에 준비된, 오래동안 준비된, 기도하면서 준비된 그런 목회자인데, 근데 그 이야기가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짧은 기사는 당연하다는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온니엘이 사사가 되어 40년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탁월한 사사가 있을 때 이스라엘은 평안했습니다. 워낙 온니엘이 탁월하니까, 워낙 탁월한 사사가 있다 보니까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탁월한 사사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래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평안의 시기에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내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살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40년 그 평화가 그들을 또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온누리 죽자마자 그들은 바로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들을 섬기며 가난한 삶을 쫓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심정이 다르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이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 내가 물질이 없어 눈물 흘리며 아파하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면 이 물질을 나처럼 물질 없어 힘들어하는 사람 마음껏 숨기겠다. 하나님 제발 물질의 복 좀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다짐하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시사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하셔서 물질의 복을 부으십니다.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들어오게 될 때 그때 그런데 이제는 그 가난했을 때의 내가 아닙니다. 그때 다짐했던 것은 머릿속에 하얗게 다 지워져 버리고 그때 점점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편적인 사람들 보편적인 믿음의 사람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부해져도 변함없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되지 못했습니다. 평안이 왔을 때 괴로웠을 때 평안을 놓고 기도하며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정작 평안이 왔을 때 그들은 그 시대에 괴로웠을 때 그 시절을 잊어버려요. 그때 아팠던 시절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사사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에훗이라는 사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평안은 그들의 타락으로 또다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에글론의 손에서 신음하게 하셨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냐면요. 18해 동안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평안의 시대를 올바르게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다시 속국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8해를 지나자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어렵기 전에 늘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평화로운 시기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다가 죽을 만큼 되어서야 그제서야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안타까운 인생들 이것을 볼 때 어쩌면 우리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문제의 핵심은 이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에훗이라는 두 번째 사사입니다. 온누엘이 워낙 유명한 장군이었고 탁월한 가문 출신이니 뭐 당연합니다. 사사가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온누엘이 사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토를 달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훗은 다릅니다. 에훗은 어떨까요? 우리 함께 하나님이 쓰시는 두 번째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훗은 왼손잡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때 왼손잡이가 어른들은 좀 수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뭘 하면 어른들은 머리를 싸매고 못하게 막 말렸습니다. 기어이 오른손잡이로 만들었습니다. 억지로라도 오른손잡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좌뇌, 우뇌 뭐 이렇게 다 발달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왼손잡이가 아니라 감성내가 잘 발달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에훗이 살았던 시대는 왼손잡이란 참 살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더구나 본문의 왼손잡이라는 이 의미는 이 말은 그냥 오른손도 쓰고 왼손은 오른손보다 더 잘 쓰는 우리가 왜 저 같은 경우 오른손잡이입니다. 왼손도 씁니다. 그런데 오른손을 더 잘 씁니다. 이런 오른손도 쓰고 왼손을 더 잘 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른손이 장애인 사람의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불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훗이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른손이 장애인, 그것도 왼손만 쓸 수 있는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에훗이 처해져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때는 왼손잡이, 즉 오른손 장애인들은 전쟁에 나가는 자격도 주어지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일도 못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 곳에도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이스라엘이 정기적으로 모압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자존심 상하고 굴욕적인 일에 누가 사용되어지고 있냐면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왼손잡이 에훗, 오른손 장애인 왼손잡이 에훗이 그런 굴욕적인 일에, 그런 자존심 상하는 일에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치욕적인 일에나 사용되어져야 한다. 아무데도 쓸데없으니까 그런 데나 사용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바로 에훗의 인생입니다. 그만큼 에훗은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른손이 불구인 상태로 평생을 왼손잡이라는 멸시를 받으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주목하지 않은 그런 에훗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면 사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단락에서 가장 역설적인 부분입니다. 시대가 타락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전부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정상적인 사람 가운데 쓸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세상적으로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비록 불구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쓰실만한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상이고 잘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생기고 육신이 멀쩡하긴 하지만 속사람이 세상 정신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부끄럽게 할 에훗을, 오른손이 장애인 왼손잡이 에훗을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외모가 아무리 출중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함은 외모가 아닌 것입니다. 온누리 모든 조건을 갖춘 완벽한 사사였다면 에훗은 시작조차도 어려운 외면당하고 소외당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들어 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치러 갈 때 오른손이 장애인 왼손잡이 에훗이 곡물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때 에훗은 오른쪽 다리에 칼을 숨겨갔습니다. 보통 남자들이 군인들이나 어떤 장수들은 칼을 어디에 두람 차냐면요. 왼손 다리에 찹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오른손을 다 쓰기 때문에, 이 시대 왼손잡이 수치이기 때문에 오른손을 쓰기 때문에 다 왼손을 왼쪽 다리에 뽑기 쉽게 칼을 찹니다. 그런데 에훗은 자신이 오른쪽 손이 장애이기 때문에 왼손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에 칼을 숨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느 누구도 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칼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칼은 다 왼손에 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나 칼을 가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배자들이 철을 다 빼앗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이나 칼은 왕이나 장군급만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 앞으로 이제 사사기를 혹시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사사기의 이야기들 쭉 읽어보시면요.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싸워야 했던 것. 그리고 사사기 4장 22절에 보면 야엘은 장막 말뚝이 무기였고요. 기도는 항아리와 횃불이 무기였습니다. 그걸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5장 15절에는요. 삼손은 낙이 툭대로 싸웠습니다. 모두 얼마 이렇게 번번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번듯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칼과 창을 만들 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철이 있어도 또 그 시대는 철을 재련할 만한 그 기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훗이 칼을 가졌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원래 가릴 수 없는 건데 그 칼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그가 숨어서 노력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칼을 이렇게 준비한다고 이렇게 애를 먹었겠습니까? 어렵게 어렵게 칼을 구해서 갈고 닦고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에훗은 그 시대에 잘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에훗은 우연히 하루아침에 얼떨결에 유명인이 된 게 아니라 준비를 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한 것입니다.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왼손잡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자기가 사람 대접도 제대로 받기가 어려운 처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는 것을 그는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에훗의 외모, 즉 그가 왼손잡이일 수밖에 없는 장애인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난 사람들의 기독교를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에훗을 심지어 모아방 에글론까지도 무시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오른손이 불구라는 것을 보고 마음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 에훗이 독대를 원할 때도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두 아들을 다 물려보냅니다. 위험한 자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런 불구가, 저런 장애인이 뭘 할 수 있겠는가? 저런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멸시받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추어도 이 사람이 자신을 암살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에훗에게는 일반적으로 사사들에게 따라오는 하나님의 신이 임하였다라는 말조차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대부분의 사사들은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했는데 에훗에게는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훗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는데 스스로 열심히 일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오늘날 어떤 주석가들도 그렇게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받는 에훗을 들어 하나님은 모압을 몰아내고 그들을 구원하는 사사로 삼으신 것입니다. 2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왔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는 군사를 모집하는 나팔 소리. 에훗이 나팔을 부르는데 그 나팔 소리가 군사를 모집하는 나팔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외치는 에훗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른손이 장애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팔을 부르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따를 것 같지 않았던 에훗인데 그때 에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랬더니 18년 동안, 그러니까 18해 동안 억압되었던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려갔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성경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렇지만 모압 맞은편 요단 강가를 장악해서 그들이 그 강을 건너오는 사람들 건너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전투를 했는데요. 치열하게 싸웠는데 그때 죽은 모압 사람이 약 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요. 장사요 용사라 그랬습니다. 그때 모압이 굴복하고 잃어버렸던 평화가 약 18해 동안 모압 가운데 억압받던 그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자그만치 온리엘에게는 40년밖에 평화가 안 찾아왔지만 에훗이 아무도 그가 뭔가 해낼 것 같지 않았던 장애인 에훗이 사사가 될 때 자그마치 80년의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에훗의 삶이 어땠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다만 이 승리로 80년의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에훗, 이 에훗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이것일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유명하고 큰 교회를 사모합니다.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배우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시스템이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킨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의 교육 시스템 이런 것, 나는 큰 교회에서 그런 교육 시스템 다 배워왔는데 여기서 내가 뭐 할 것이 있겠냐, 그렇게 교만하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부담, 작은 교회는 부담 있어, 힘들어, 일하는 것도 힘들고 사람들 관심 갖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부담 없는 신앙생활을 한번 하고 싶다 라면서 큰 교회를 사모하면서 달려갑니다.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 그런 교회들을, 그런 성도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애국과 같은 믿음의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외모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부를 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외모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갈 역시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31절 말씀해 보면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는 이 말씀은 상갈 역시 이름도 빛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구원자로 사용하셔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사시대는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사시대보다 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사기의 악순환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정제를 지키고 세속파의 길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사시대를 통해서 풍조의 길들여지지 말라 하십니다. 변함없는 거룩과 하나님을 향한 성심을 간직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온리엘처럼 준비된 사람도 있지만 에우처럼 소외당하고 사회로부터 멸시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가 어떤 신분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간판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가문의 출신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믿음으로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나 같은 것이,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영웅,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믿음의 일꾼, 그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